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우리는 오늘 그 사사 중에 유명한 드보라 사사에 대한 내용을 본문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폭력을 휘둘러 이스라엘을 무릎 꿇려 수탈을 하고 있는 셈이죠.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하나님은 이제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쉽게 읽으면 이스라엘의 배신과 회개와 그다음에 구원으로 사사기를 읽게 되는데 우리 앞 얘기 에훗 사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침략자들과 수탈자들을 꺾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그 앞 이야기 에훗 사사 이야기를 보면 일종의 희극적 요소가 있다 그랬죠. 지금 사사기의 그 맥락은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깊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기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안히 사는 것과 약탈을 당하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주문같이 해결책같이 사사들을 보고 있고 또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들을 일으킨 것은 사사들의 구원이 외형적 구원에 불과하지 내면적 어떤 각성과 신앙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내용은 사사기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읽고 그래서 사사들을 너무 영웅화합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서는 사사기의 그 사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사냐는 그 설명에 얼마나 많은 장을 할애하는가로 구별되는데 이 드보라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그 활약상과 그 노래가 나오는 만큼 큰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 사사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믿음에 관한 긴 성경적 권면 속에 믿음이란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종국적인 것, 궁극적인 것, 지금은 그 결과와 영광의 도상에 있는 것, 그래서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소개되면서 많은 앞선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할 때 마지막에 가면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열거할 때 바락은 나오지만 드보라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오늘 본 본문에서 보다시피 바락은 아주 소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드보라는 대단히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서는 것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라도 나서야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 등장하고 바락은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로 나오고 드보라가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그가 전쟁의 제1선에 서지만 그가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시스라는 도망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습니다. 계속적으로 랍비돗의 아내, 헤벨의 아내 그러니까 금방 탁 이렇게 와야 됩니다. 랍비돗은 뭐하고 있는가? 헤벨은 뭐하고 있는가? 왜 부인들이 나서야 되는가? 니들은 술 처먹고 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드보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유대인들이 드보라를 넣을 수 없었던 것은 수치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보라가 나서야 됐던 상황, 이스라엘의 그때의 현실이 가부장적 사회체제 속에서 권위와 권력을 쥔 남자들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전장의 제1선에 나와 나라를 구해야 했었다. 이런 기록이 드보라 사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시편 8편에 의하면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충만한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 영광이 충만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손으로 권능을 행하시며 원수들과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시나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가장 무능한 자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사기에 내내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을 힘으로 꺾고 그 위에 군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너희는 내 율법을 지켜라 하죠. 공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를 건설해라. 그것은 나로부터 내가 주는 나라다. 나의 통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다만 권력의 싸움에 말려듭니다. 그 원주민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원리, 권력, 힘으로 힘으로 자리를 지키는 싸움에 말려들어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는 현실을 줍니다. 부르짖고 구함을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싸움을 걸고 있는지를 몰라서 내내 평화로워지면 다시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여 신앙적으로 부패합니다. 권력은 강제력이죠.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가 가진 것을 약탈하여 나의 내용을 삼는 것, 이것이 권력입니다. 힘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그 준비로 광야에 가서 40일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굶주리십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걸죠. 이 중요한 시험이 그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높은 산에 데려가 온 세상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라. 예수님은 권력 싸움으로 가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세상이 권력을 경배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사사기죠. 그러니까 사사기 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 무슨 핵심된 질문과 도전이 있느냐 하면 인문학이 그랬듯이 인문학이 인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본문을 깨우치죠.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인문학의 가치입니다. 그 거대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는 알고 있지만 답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문맥이 본문인 것은 아닙니다.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만들어내지 않고 담아내야 되는데 그 담아낼 뿐이지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컨텍스트를 교체하거나 또 개정하거나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거 응하십니다. 시간을 더 주십니다. 기회를 더 주죠. 그 사사기의 가치입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못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부정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데 그 중요한 본문을 오늘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권능으로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 말, 우리가 좋아하는 이 구절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는 결국 권력 욕밖에 없다. 강제력으로 밖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지위를 확인할 줄 모른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싸워 이겨 부셔 약탈하여 채우려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내 안에 오라.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증거를 보라.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로 증거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이요, 지위요, 힘입니다. 그것은 격파하여 탈취하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생산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과 정의와 평화로 채워지는 그런 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금 전에 인용한 시편 8편과 같이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은 그것은 세상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와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보상받을 조건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아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알 수도 없고 매일의 삶의 도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알 다른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언젠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지위,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빼면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허공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셔서 우리의 지위가 견고하고 분명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시간과 공간 속에 그리고 한 육체 속에 보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그 모호한 개념, 추상명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사전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분명한 것들이죠. 그 예수께서 이 증거와 이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사 성령을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시대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과 결과를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시대이기 이전에 그 예수로 이루신 그리고 이루시고야 말 일들을 모든 각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과 실존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보내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 계셨다면 성령께서는 그걸 넘어서 계십니다. 모든 인생, 모든 개인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예수 부재 증거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안 계신 증거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없는 증거이고 예수가 안 계시다는 것은 그가 원래 계셨었다는 말을 전제합니다. 그가 지금 안 계신 것은 세상이 그를 죽여서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밤낮 회개하시는데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성경 안 본 게 죄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쫓고 예수를 믿는 논리를 쫓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직도 권력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긍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라 정직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정직하지 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놈은 바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이외에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만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요. 내용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표현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나사렛 예수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남은 구하고 자신은 구하지 못한 자로 민중의 기대가 너무 달라서 예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로 그를 죽인 자들의 뜻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죽으신 분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죽음이 궁극적 권세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아버지께 가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 성령 강림의 뜻, 지금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사사기가 이웃나라와 권력투쟁을 하며 자신들의 안녕을, 지위를 확인하려고 반복적인 실패를 한 것과 같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현실적인 보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안 주시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소용되는 권력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는 한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도전에 직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 납비돗의 아내, 헤벨의 아내를 통하여 시스라를 치고 야빈을 물리쳐 가져온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력, 폭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분만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공의와 평화, 자비와 긍휼과 그의 은혜 속에 있다를 확인해야 하는 일들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것 같이 신약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 각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항복이 만만치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우리 즐겨 읽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나라는 그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윤리적 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교적 윤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유교의 윤리는 결국은 그 명분이 매우 모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고 그 명분의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결국 치열함으로밖에는 무게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 역사적 유산, 민족적 그 정서가 지극함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읽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를 치열하고 지극한 것으로 가치를 읽으시지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좋아하신다라고는 죽어도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이 힘으로 힘의 우위를 확인하는 것에 자기의 자존심과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지고 내주고 기다리고 감싸 안고 용서하고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냥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웃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은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웃으면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넘어갈 때만 웃음이 있고 치열해지면 서로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나오면 틀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웃음을 빼앗으려는 거짓된 것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누가 건드리면 화를 내죠. 그것은 보복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보호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심판은 그 진노는 언제나 보호를 위한 진노입니다. 내 자식들을 손대지 마라. 내 백성을 유혹하지 마라. 라고 들고 일어나시지 자기 자식들에게 너 잘하나 못하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경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포로는 나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얘기는 이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증명을, 자신의 영광을 예수의 죽으심으로 가장 대표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는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는 지는 분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실소를 자아낸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힘을 가져 안심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사사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누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여인들로 표현하는 이 성경의 이 수사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의 엄마입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 말은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을 뜻해야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를 암시하고 그리고 그 보호가 충분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는 얘기 같이 하나님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이번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로 언제나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순간을 지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늘 불안하시고 못마땅하시죠. 그러니 신앙생활에 오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건보다 나은 조건, 더 나은 지위, 더 나은 명분을 갖기 위하여 결국 권력을 가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양보하듯이 기도를 하죠. 사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요만큼은 해 주십시오. 그 다 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권력 이외에 약탈 이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앞에 우리만이 나눌 것이 있는 자로 증명할 것이 있는 자로 영광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이 다시 되지 않습니다. 야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으나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증명하는 그 드보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를 영광과 승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득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드보라 같고 야엘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세우시는 권능의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선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넉넉한 인생을 살며 나누는 자로 서 있음을 아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만나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